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일단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 마이크도 마이크에 목적이 있고 또 스피커는 스피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스피커가 이렇게 까만 게 앞에 있는데 저게 장식용이 절대로 아니죠. 장식을 저기 이렇게 까맣게 큰 걸 달아놓지 않습니다. 저기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저기 위치에다가 놨어요. 그럼 자동차도 자동차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잘 달려야 돼요. 만약에 누가 벤츠 자동차를 선물을 했는데 최신형이에요. 색깔도 너무 멋있고 엔진도 크고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달려요. 그러면 그 선물은 나쁜 선물입니다. 왜요? 자동차는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목적대로 교회가 존재할 때 건강한 교회이죠. 예배당도 예배당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예배를 드리기 좋게 이렇게 의자를 배열을 합니다. 예배당은 이렇게 파티하거나 뭐 다른 것 하는 곳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 예배당입니다. 다 그 목적에 맞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제일 심한 욕이 있어요. 어떤 욕이냐면 쓸모없다라는 욕입니다. 만약에 어떤 무슨 일을 했어요. 이제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러면 그거 참 욕입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한 거거든요. 건물을 졌어요. 저 건물 참 쓸모없이 졌어. 그럼 그 건물에 대한 최고의 욕이죠. 그 건물 설계한 사람이든 건축한 사람이든 쓸모없는 짓을 한 거예요. 쓸모없는 물건, 그거 곧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이건 사람에게도 종종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제일 심한 욕이 뭐냐 하면 전 개인적으로 저 쓸모없는 인간, 이 표현이 제일 심한 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이런 말 있었어요. 식충이, 저 밥벌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밥만 먹는 존재들. 그거 굉장한 욕이에요. 정말 큰 욕입니다. 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가죠. 또 누굴 만나도 크고 작은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체육관을 이렇게 가끔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네 명이 똑같은 체육관을 가는데 목적이 다른 거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운동이 좋아서, 운동하는 게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좀 근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좀 이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칼로리를 정확히 계산해서 내가 이만큼을 칼로리를 소모했으니까 얼만큼은 먹어도 되겠다 해서 먹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목적이 다 다를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어디서 뭘 해도 그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목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가? 우리 성도들은 이 질문에 분명한 자기 답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이 답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지하게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저와 상담도 하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아주 공허한 겁니다. 허탈한 거죠. 지난주에도 목적을 잃고 낙심했던 제자들, 방황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적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또 새로운 꿈을,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 결실도 못 얻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패했고 허망했고, 그리고 그때 그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 삶을 새롭게 방향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따뜻하셨어요. 아침밥상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셨죠. 야단치시고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끌어내셨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 자그마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삶의 과정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참 기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또 일깨워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 제자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엔 자기 사랑의 존재들, 자기 사랑의 대상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 마음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투영시킬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죠. 오늘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삶에 나타났던 정말 사명의 주인공으로 목적적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38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그 옆에 있는 2장 38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할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 가운데 몇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43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자리나 직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능력 가운데 하나가 영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랑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권위주의는 괜히 폼잡고 의시되고 내가 누군데 이런 거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굉장한 놀라운 은혜의 표현입니다.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그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장 한번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본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논란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사도행전에 소개를 해주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의 특징 가운데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여기 보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늘 살아계실 때 성경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늘 끊임없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가 언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까? 시작이 기도였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땅에서 기도했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해도 됐을 텐데 땅에서 안에서 힘들게 물고기 뱃속 가서 기도했다고. 결국은 기도하다가 회개도 나오고 새로운 소망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하나님이 다시 쓰셨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받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도들에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 시간에 하루는 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은뱅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장애인 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치였어요. 그전에도 보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 관점이 유대인들의 보편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의 대상이었지 사랑의 대상이나 교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 장애인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때 거린 그 앉은뱅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날 보라 그랬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소리 나는 쪽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되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으니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원이 늘 걸어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여기도 보면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누가 데려다 놔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발로 일어나게 됐어요. 걷게 됐어요. 그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뛰고 걷고 찬미하고 온 소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평상시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자기들을 통하여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다시 박해받는 일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다시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고 부활했다 그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박해받는 일들이 쭉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이라는 칭하는 행각에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냥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적의 시작은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기 자랑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쯤 되면 사실 굉장히 으쓱해지기가 쉽잖아요. 아, 내가 기도해서 나았어. 내 기도 받고 나았어. 착각하기가 쉽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해서 보냐? 날 보면 안 된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죠. 그리고 13절에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케 했다. 아주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확실한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언어에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주어와 목적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 잘 들어가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가라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도들은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제자들의 삶에서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제자 그러면 선생님께 배운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 많죠. 근데 증인 그러면 이건 목격자입니다. 위트니스예요. 경험자예요. 이것은 뭐 분명한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로마인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보다 증인들이 골칫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을 다 죽여야지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이때부터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참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오늘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증인들의 고백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생명력 있는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체험들,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된 그런 체험이 있는 증인들의 고백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선교를 하면서 전 세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증인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게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증인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그 증인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한 분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 부활하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들과 자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이 사도들처럼 시간을 정한 기도의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한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갔어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늘 손을 들고 기도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거 알고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와 목숨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죽는데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고 그냥 꿋꿋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가 바뀌지 않게 하세요. 그 시대 최고의 왕들이 다니엘 앞에, 다니엘의 지혜 앞에, 다니엘의 믿음 앞에 그들의 마음의 존경을 표했던 것들을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했던 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다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상상하고 관념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능력 있는 삶은 못 삽니다. 사명의 삶, 직분자의 삶, 그거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틈나서 시간 나서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주목하는, 주목하여 보는 삶이에요.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을 주목하여 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약한 자들을 향해 주목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이 어느 목사님 쓰셨는데 참 따뜻하고 참 좋은 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코너에 몰지 마십시오. 옳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은 멍청한 말보다 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못됐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에게 못됐다고 하면 그는 상처받고 폭발합니다. 그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잘난 척한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는 웃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에게 교만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당신을 원수로 알 것입니다. 사람을 코너에 몰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의 부족함만을 나열하십시오. 정 화를 내고 싶으면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옹졸함에 대하여 분노하십시오. 바르고 정확한 말, 그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하고 영리하며 많이 배우고 옳은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몇 마디의 말로 사람을 확실히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약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받아주신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허물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신을 아파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머지않아 주님이 응답해 오며 당신은 비로소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허물들이 진정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은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을 축복하며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참 따뜻하고 좋았어요. 사람을 코너에 몰지 말아라. 맞는 말 아프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냐면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 야단치시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품으셨습니다. 옳은 지적보다는 따뜻함에 감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부터 낼 때가 많아요. 그것도 옳은 것도 아니고 어떨 땐 자기 개인적 감정과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고집부리고 화낼 때가 많습니다. 틀린 얘기인데 너무 주장하면서 할 때도 많아요. 안 그랬다는데 너 그랬지 그러고 얘기할 때도 많아요. 생사람 잡을 때도 많고요. 참 우리가 못된 짓 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써 사람들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목에 핏발 세우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시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에 핏발 세우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따뜻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증인의 삶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약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이나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이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이 일터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언하는 삶이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정말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왜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왜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차선책입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본질적인 답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내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모든 관계, 모든 되어지는 일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하루하루 산다. 오늘도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살면 하루가 복잡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할 것 같으세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 복잡해요. 증인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면 복잡해요. 고민됩니다. 걱정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나 증인으로 산다 그러면 사실 단순해집니다. 아주 쉬워요. 결정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고 살지 마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시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물질을 소모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인생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따뜻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주목하여 보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3장, 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